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3절까지로 나왔는데요.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사도신경도 하던 때가 있었지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제 찬양하는 구절들을 같이 사도신경 시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은 아까 우리 예수님의 찬양시 같이 고백할 때 올려드렸던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4절까지는 또 그 이후로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개월 정도 이 예수님의 찬양시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근거해서 매주 고백할 텐데 그 고백의 의미를 좀 알고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함축된 뭐 나누기에 따라서 분류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6가지, 7가지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발생한 분이 아니다. 그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다 믿고 여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한 부분에 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는 것이죠.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뭐 구주시다라는 말은 이제 할 수가 없죠. 그건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주시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구주시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고 죽으신 것을 보니까 그분 정말 참 훌륭하시다, 그분 참 탁월하시다, 남과 달라, 그러니까 저분은 구주이신가 보다, 또 그런 또 말이 또 번져나가서 정말 예수님은 그래서 구주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구주가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정에 의해서 인간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인간의 인정에 의해서 구주 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로서 증명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즉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인간과 세상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 약속의 말씀들과 또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니까 그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구약의 약속과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내용들을 그분의 삶으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은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 그 구주가 구주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과 그 내용들을 그분의 삶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당신이 구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고백은 정말 옳은 고백이죠. 맞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솟아오르는 어떤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자기들의 뿌리박은 그런 어떤 습관에 해당하는 아주 골이 깊은 자기들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은 했었지만 막상 상황이 흔들리니까 이 고백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참혹한 사건을 맞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건 뭐야? 그분이 분명히 나는 구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다 도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구주라고 불렀던 모든 제자들과 또 그분 주변에 있었던 그 신실했던 사람들조차도 몸으로는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정직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진심이 고백될 때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삶의 표면과 행동과 그리고 양식으로까지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안과 속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 사실을 말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나의 속과 나의 표면에 이르는 모든 행동과 표정까지 그것이 일치되고 일관성이 보여질 때 그때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을 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일어났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는 방언 받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할 수 없다?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나사렛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셨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값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까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까지 우리의 인생을 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뿌리 깊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성령이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성자 하나님께서 삶으로 죽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되시는데 그것이 구주가 되시는 자격을 다 충족시키셨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보고서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분의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흔들리거나 의심이 많거나 아니면 척박해지는 그런 인생에 휘둘릴지언정 다시 중심을 잡고 예수께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의 안내,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초두에서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읽어드렸듯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구약시대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한 딱 떨어지는 한 모멘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교회가 시대가 지금까지 열리고 2000년 동안 그리고 2000년 얼마가 지날지는 모르지만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될, 종료될 그 시간까지를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종말의 마지막 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뭐 그냥 그것은 그냥 뉘앙스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간을 얘기해요. 자, 그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그 의미를 볼 때 다스리신다, 우리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예수, 인간이셨던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분으로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었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만유의 상속자라는 그런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낯설은 이 표현을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어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핵심적이고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 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릴 때 그때 좀 잘 새기시면서 많이 이 의미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에라는 말은 만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쉬워요. All things,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존재, 그것을 만유,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표현인 만유라고 그렇게 이제 단어 만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다. 상속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감으로 다 아시죠, 그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뭐 이런 그 뜻에서 상속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받는 상속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상속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상속받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고백의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또 그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를 다 버리셨다. 그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본인이 스스로 남겨놓고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인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만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부분이죠. 그 길은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알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쁘신 존재로서 살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먼저 살피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새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실현하면서 살 때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을 좀 살피기 위해서는 좀 배경적인 것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창조될 때 무엇으로 창조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 말은 그 말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원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과거 완료형으로서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속한 그 다이내믹한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담아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르면 궁극적인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덜컹 문제가 생겼죠. 덜컥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었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담는 그릇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릇이 오염되었다는 말은 더러워졌다라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뒤틀리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런 그릇이 또 엎어져서 그나마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상태가 엎어져 버리게 되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다 바깥으로 흘러내려가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침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그릇의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엎어진 상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엎어진 그릇,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면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성 속에서는 끊임없는 내적으로 솟아나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지면 누구는 얼마 가졌나 봐야 하는 경쟁과 시기심, 그리고 그걸 또 소유에 적고 마는, 그리고 또 뭐 건강에 또는 뭐 그 기준 또는 무슨 뭐 자녀가 많고 적고, 그리고 또 뭐 소유는 물론이고요, 앞서 말씀드렸고, 학벌, 뭐 명예, 내가 명품을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은 우월감을 누리기도 하고 열등감을 누리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간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값진 물건을 가지면 뿌듯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값진 물건, 명품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다양한 어처구니없는 증상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의식들, 부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런 의식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엎어진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원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원한다 해도 그 삶에는 절대로 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빨리 바로 수선하고 세워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엎어진 채로 그대로 두면서 우리는 기도만 한다, 다 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존재가 되는 것은 정말 나의 아무런 노력이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도 혼동스럽게 다 그냥 결탁되어 있고 그냥 하나의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서 도대체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못 누리는지를 규명을 잘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 속에는, 가능한 새 삶에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무언가를 떼어버리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적극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보이는 특징과 또 가고 있는 방향은 엎어진 채로 있는 한, 뒤틀리고 깨어진 상태로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향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러한 참 진리의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담고 채우고 넘치도록 흐르게 사는 방식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당신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가던, 사역을 하는 자리에 있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뭐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을 갔던,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또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삶까지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방향을 택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상향성에 높아지고자, 많이 갖고자,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방향과는 완전히 역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바보스럽게 여겨질지라도 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저 사람 보고 받아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덕담해주고 필요하다면 주머니에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어? 걱정된다, 걱정돼. 이 험난한 세상에. 뭐 이러면서 푸념을 하고 탓을 하죠. 정말 예수님은 그러한 바보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스러운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충분히 도망가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죄인의 누명 쓰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의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 계속 받아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하향성의 삶, 아래를 향한 삶,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은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삶이 맞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신 이 그 인정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죽은 건 죽은 거 아니다. 저런 인생은 다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무덤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죽음을 합당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아, 이런 삶은 정말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꼭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다시 살게만 하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살게만 하신 것으로 그친다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밖에 안 되죠. 무죄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은 보따리도 좋아야죠. 그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살려만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신 삶의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시고 인정하셨다 그랬죠? 그 삶의 보상으로 만유를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서 구주의 길을 가는 그러한 완성을 맛보시게 된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앞에 즐거움이 있는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을 분명하게 믿고 내다볼 수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방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자신 없어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앞으로 막 달려가. 그 성도님들은 다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죠? 다 같이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는 분의 뭐 눈에 조금 좀 뭐가 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것. 이것은 부활 생명에 합당한 풍성한 삶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생명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풍요로운 만유를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한 위치로 세워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오른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 왼쪽은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구주 인간 예수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지금 세워져 계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뭐 당연하죠. 아들과 딸은 부모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 설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상속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상속자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co-heir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공동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방식의 삶,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공동상속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점철된 이 인생을 예수님처럼 하향성의 삶을 분명하게 잘 세우고 그리고 살아야 될 그런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 길을 축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삶.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아까 초부대에 말씀드렸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전후 배경을 보면 온통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는 새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죠? 희생과 사랑의 삶, 그것이 다 새 삶 똑같은 말이죠. 그 새 삶을 잘 살아내면, 성령의 인도 아래서 살아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몫을 다 부요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자유와 사랑과 평강과 이 모든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요한 상속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새 존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배우는 그러한 새 삶의 길, 그것이 바로 부요한 상속의 길입니다. 이 영적 부요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더 선명하고 더 높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더 풍성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얻기 시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의 부요함을 우리 신자들, 성도들도 빼앗기지 말고 살 것을 거듭 재차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거듭나셔야 됩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오히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 95%, 96%, 97%까지 이르기에 신자가 되었으면 새 삶을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어떻게 이 상속의 길을 부요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신약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이 부요한 길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이 부요함을 결코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신분이 취소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성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공동체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근데 유대교 쪽에서 굉장한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천사,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 그 다음에 모세, 이런 그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현혹해버리니까 예수 안에서 다 모아져서 함께 풍성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 성도들이 아닌가벼? 그리고 자꾸 공동체를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모든, 그죠? 그런 희생의 일들이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상속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난한 집으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삶의 중심과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성도이면서도 영적인 가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이거 교회 별 볼 일 없다, 뭐 교회 나가봤자 뭐 얻는 것도 없고 자기 삶이 바뀌지 않은 건 모르고, 이런 식의 한탄과 푸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불교로 천주교로 전향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 그 사람들 뭐 다른 종교 가더라도 그 종교 잘 믿고 그리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없겠죠. 제가 너무 비약한 것이죠. 이런 것은 크고 넓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납작해지고 포기한 마음이죠. 알량하게 가난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로 자기의 뭔가 좀 크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 상속의 풍요로움의 맛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놓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신앙에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뭔가 회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나처럼 회의하는 사람 또 만들어낼까 봐. 그건 아니죠. 만유의 상속자 예수의 부요함을 형제가 빼앗기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해야 할 일인가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또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보신 만유의 상속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이시죠. 만유의 상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캐내야 할 보고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의 그 상속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상속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부요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누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가난이 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를 맞아서 정말 우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또 우리에게도 그 상속을 나누어 주시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다. 라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 부요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고 그것이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평강과 자유의 선물로 많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정말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 부어주신 그 만유의 상속의 부요함입니다.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중심과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고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2016년도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